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 3자 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1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 3국 정상회담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1일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안한 한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곁들여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정상과도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총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6일 종료됐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이루어진 2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가족 254명이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났습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1차 상봉 때는 한국 측 상봉단 389명이 북측 가족 141명과 만났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점심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2박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12시간을 만나며 못다한 혈육 애정을 나눴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 열린 이번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ISIL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위협 문제와 남중국해 긴장 사태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들의 큰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집권 후 첫 방미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국가 54개국 정상들이 초청됐습니다.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며 이 기간 양측의 연간 무역 규모는 2배 이상 늘어 72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인도 국영 석유기업인 ONGC는 현재 수단과 남수단에 있는 해외 자산을 앞으로 3년에 걸쳐 120억 달러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 보안군 사이에 계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일부 혜택과 여행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26일 네타냐후 총리가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동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시행될 경우 1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소시지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또한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WHO사나 국제암연구소는 육류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해 그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온 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 흥행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미국 영화 마션, 화성인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불의의 사고로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이 사투를 벌이는 여정이 담겼습니다. 영화 속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주인공이 시계를 가끔 들여다보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한 시계가 마션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관심거리입니다. 찾아보니까 해밀턴 회사가 만든 블로우 제로라는 이름의 시계인데요. 원가가 $1,500가 넘는 잠수용으로 특수 제작된 시계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계가 영화가 아닌 실제로 화성에 다녀온 화성인의 시계였다면 $1,500가 아니라 수억 달러 값어치가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971년에 달에 착륙한 미국의 아폴로 15호의 스콧 선장이 찾던 손목 시계가요. 경매에 나왔다가 한 미국인 사업가에게 팔린 소식이 있는데요. 자, 달에 나온 다녀온 시계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162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원래 이 스콧 선장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급했던 오메가 시계를 찾았는데요. 선장이 달 표면으로 나가자마자 깨졌답니다. 마침 선장이 차고 있던 다른 시계가 있었고 이 시계가 선장과 함께 4시간 49분 50초 동안 함께 달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검은 천줄에 작고 단순한 동그란 모양의 블로바란 이름의 시계인데요. 아직도 달 먼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인류의 항공우주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살았던 시계가 참 특별해 보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온 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5도에서 20도 되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9도에서 13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7도에서 13도 분포. 개성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듣고 갈까요? 우주선이라는 제목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베니 베네스가 부릅니다. 스페이스쉽 들어보시죠.
rhythm just take control. Once the beat drops, it explodes. Technologic overload. Take the music around the globe. Take control of your body, soul, soul, soul. Let's go.
Jump on the spaceship. Take off. Jump on the spaceship. Go on. Jump on the spaceship. Take off. Jump on the spaceship. Get on.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표준 시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벤 칼슨 후보가 낙태 여성을 노예 주인에 비유하며 낙태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미국인이 대형 총기 사고의 원인을 부실한 총기 규제법보다는 정신질환에서 찾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립학교의 표준 시험 횟수를 제한할 걸 촉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교육 개혁을 시행하면서 시험 횟수가 많아지고 공립학교에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표준 시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백악관은 지난 토요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 새로운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But I also hear from parents who rightly worry about too much testing. And from teachers who feel so much pressure to teach.
오바마 대통령은 시험이 너무 많다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시험을 위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 들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월요일에는 직접 교육 관계자들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안 던컨 연방 교육부 장관이 월요일 일선 교사들 또 교직원들을 만나서 새로운 정책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네.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 해 공립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표준 시험에 쓰는 시간이 전체 학교 교육 시간의 2%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네.
앞서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이 토요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학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점검해야 한다 하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지역이 시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새로운 방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간 시험 시간을 2%가 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현재는 학생들이 이 표준 시험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네, 미 전역 70개 대도시 학군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도시 학교연합이 토요일에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미국 대도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매년 평균 8개씩 모두 112개 표준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중학교 마지막 과정인 8학년생의 경우 연간 시험 시간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전체 학교 교과 시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교육 향상 평가의 결과로 따져봤을 때 시험에 많은 시간이 들인다고 해서 학업 능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육계 반응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과도한 시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미국 교사 노동조합은 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일종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교사 노동조합의 랜디 웨인 같은 회장은 부모와 학생,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의미 있게 다뤄지고 결국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 정책에 찬성하는 일부 교육계 인사들도 이 정책의 변화에 환영하고 나섰는데요.
네.
시험 성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게 되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예, 대도시학교연합의 마이클 캐서리 회장은 실제로 유용한 측면이 있는 시험을 횟수가 추가했다고 폐지한다거나 또는 교사들의 교육수단이 되기도 하는 이 시험을 강압적으로 폐지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또 더 높은 기준과 시험을 강조하고 있는 토마스 포뎀 연구소의 마이클 페틀리 대표는 시험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건 대부분 인정하지만 연방정부 이번 조치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한 교육 정책이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 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제적인 학습 평가에서 미국 학생들이 뜻밖의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서 부시 행정부 때부터 새로운 교육 정책이 단행되고 있는데요. 자, 영어로 No Child Left Behind Act라고 하는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이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발의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들어 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각종 항목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해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의 지원금을 늘리는 이 최고를 향한 경쟁 제도와 공동 핵심 과목 표준 정책 등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이 공동 핵심 과목 표준 정책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년별로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배우고 또 표준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시험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하나의 제안일 뿐 법적인 강요성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교사들은 이 또다시 바뀐 시험 관련 정책에 교환을 다시 짜고 시험 계획을 다시 마련하는 등 좀 일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네.
행정부는 내년 1월까지 내용을 보강해서 좀 더 분명한 이 시험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연방의회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인 교육개혁안에 과다한 시험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죠.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칼슨 후보가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낙태하는 여성을 노예주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벤 칼슨 후보가 일요일 NBC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는 미국의 노예제도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네.
흑인인 카스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 하겠다며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많은 노예주들은 노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당시에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노예제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가 옳지 않다는 건 인정하지만 여성이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네.
카슨 후보는 그러면서 이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은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약 낙태를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카슨 후보는 그러면서 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에 대해서는 또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카순 후보가요,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에 의해서 임신한 그 여성의 낙태까지 반대할 정도로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강경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날도 카순 후보는 성폭행과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났더라도 매우 유익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거론하는 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네. 그런데 카순 후보가 노예 제도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카순 후보가 막 정치가의 길로 들어서렀던 지난 2013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이죠. 일명 오바마 케어를 미국에서 노예 제도 이후 일어난 최악의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카순 후보는 또 이 민감한 독일의 나치 비유를 종종 들곤 했는데 이달 초에는 한 인터뷰에서 이 나치 독일 시절에 유대인이 총기만 소지했어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집단 학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카순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논란이 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 공화당의 첫 번째 예비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주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줄곧 지지율에서 선두를 보이던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카순 후보가 지지율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카순 후보 지지율이 28%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19%보다 9%포인트 앞선 겁니다.
네.
하지만 전국 조사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카순 후보를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트럼프 후보는 카순 후보에 대해서 이 대통령으로서의 기세와 배짱이 부족하다고 비꼬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런 카순 후보의 차분한 태도에 끌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네.
또한 카순 후보가 뭐 나치나 노예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쓰면서 전문가나 논평가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 카순 후보의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뿌리를 오히려 더 공고히 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카순 후보가 정치적 경력이 많지 않고 뭐 TV 토론에서도 썩 잘하지 못했지만 인터넷 사회 연결망과 지역 병원,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이 직접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가 특히 공화당 내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총기 사고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미국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월요일에 나왔는데요.
네.
응답자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총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과 거주 지역, 성별 등에 따라 크게 나뉘었고요. 또한 이 총기 규제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권리 그러니까 총기 소유 권리가 우선이어야 하는 부분이냐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각이 크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총기 소유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부터 좀 알아보죠.
예, 잇따르는 대형 총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였는데요. 이에 반해서 아니다.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7%로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네. 뭐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총기 규제법보다는 총기 소유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쪽이 조금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 커네티컷주의 샌디혹 초등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총기 규제법의 필요성이 대두됐었죠. 당시만 해도 총기 규제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더 높았는데요.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예, 거주 지역에 따른 응답도 차이가 있다고요?
예, 도시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52%가 총기 규제법이 이 총기 소유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교외 지역 주민들은 45%, 시골 지역 응답자는 33%만 이에 동의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요. 여성의 경우 총기 규제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2%인 반면에 남성은 39%로 13%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네, 그러면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흡한 총기 규제법 때문이라는 응답이 23%인데 비해서 정신질환자의 신원 확인과 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3%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답변의 차이가 참 컸는데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82%가 정신질환 문제에서 총기 사고의 원인을 찾는 반면에 독립성향 유권자는 65%가 또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46%만이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총기 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죠.
네, 응답자의 82%가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요. 58%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형 총기 사고가 종종 발생해서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곤 하죠.
네.
이 대형 총기 사고란 총기로 인해서 이 4명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선 올해 초부터 10월 1일까지 총 1,294건의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일요일인 25일에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이 전미 자동차 노조와의 협상을 마쳤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협상이 깨지면 이날 자정을기에 GM과의 계약을 파기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업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가까스로 협상이 타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전미 자동차 노조입니다.
네. 자, 전미 자동차 노조라면은 영어로 UAW라고 부르는데요. 역사가 꽤 오래된 조직이죠.
맞습니다. 이 UAW가 United Automobile Workers를 줄임말인데요. 지난 1935년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결성됐으니까 올해가 꼭 80주년이 됩니다.
네.
당시에 미 전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보낸 대표 200명이 모여서 UAW를 결성했는데요. 그때 UAW는 AFL, 즉 미국 노동총연맹의 산하단체였습니다.
네, 이 UAW의 초기 역사가 역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하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포드사와 제너럴 모터스, 즉 GM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가 늘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자동차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결국에는 1935년에 가서 이 UAW가 등장한 겁니다.
네. 자, 하지만 UAW가 뭐 처음부터 또 순조롭게 활동했던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였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순순히 이 조직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이 파업도 하면서 UAW가 대표성을 인정받으려고 여러모로 노력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35년에 GM과 크라이슬러 그리고 1941년에 가서는 포드사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3개사를 빅3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GM하고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사를 빅3라고 합니다.
네. 자, 사실 이 UAW라고 하면은요. 지금도 미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한때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면서 이 UAW도 착실히 힘을 키워서요. 미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 가운데 하나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UAW가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946년에 UAW 4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월터 루서입니다.
네, 이 월터 루서라는 인물이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미국 노동운동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월터 루서 위원장은 이 UAW를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자단체로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빅3를 대상으로 종업원 복지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협상에 성공해서 큰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굵직한 협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루서 위원장 재임 시절에 나온 것들을 대강 정리해보면요. 1940년에 처음으로 GM에서 노동자 유급 휴가를 따냈습니다. 또 1947년이 되면 역시 GM에서 실생활비에 맞춰 임금을 올려주는 조항,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하면 해당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실업수당이라든지 연금 그리고 의료비 지원 같은 혜택도 얻어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루서 위원장은 지난 1970년에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사실 요즘에는 다른 회사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낯설지 않은 정책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UAW가 이런 조항들을 도입할 당시에는 굉장히 눈에 띄는 혜택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UAW가 실현한 종업원 복지 혜택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참고할 정도였다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UAW가 또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막강한 노동단체로 성장한 이 UAW가 1979년에 이 조합원이 150명에 달하면서 그 위세가 그야말로 정점에 이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전미 자동차 노조 UAW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 이 세상만사가 다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한때 위세를 떨쳤던 UAW도 예외는 아니라고요.
물론입니다. 아까 UAW의 역사가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하고 연관이 깊다고 했는데요. 이 1980년대 들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이 UAW도 어려운 길로 접어듭니다.
네. 이때부터 미국 자동차 산업이 또 외국산 자동차의 공세에 고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외국산 차 중에서도 특히 값싸고 품질이 좋았던 이 일본 차가 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차뿐만 아니라 또 독일 차 등 외국산 차가 미국 시장을 석권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점점 회사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쳤겠네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 회사들이 대부분 이 비용을 줄이려고 노동자 수나 또 노동자 복지 혜택을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 UAW가 이 회사 측 요구를 거부하고 파업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UAW의 조합원 수도 1979년은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이 조합원 수가 3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조합원 수로만 봐도 이 UAW가 옛날에 누렸던 영화를 많이 상실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자, 사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위세가 땅에 떨어진 게 UAW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너무 과하게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또 무리한 복지 혜택을 고집해서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후퇴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차종을 고집하거나 이 품질 향상에 힘쓰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UAW에게 다시 타격을 준 일이 역시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금융위기가 가져온 경기 침체로 이 GM이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이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정말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자 이제 과거에 몇 달씩 계속되는 파업도 마다하지 않던 이 UAW가 자세를 바꿔서 이번에는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조기 퇴직안에 합의해 주는 등 과거와는 달리 아주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네. 자, UAW가 현재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안에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공장에 노조를 두려고 시도하는 등 조합원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자동차 업계가 불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UAW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엔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알아봤죠?
네. 미국 연방의회는 법을 만들고 헌법을 수정하는 일을 하는데요.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회의가 열리는 의사당은 미국 정치의 심장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국 초기에는 연방의회가요,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곳 워싱턴 DC에 의사당 건물을 세워서 모두 이사 온 거죠.
네.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의사당도 이 영국과의 1812년 전쟁 때 불에 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의사당을 다시 지어서 워싱턴 DC에 남게 됐습니다.
네, 의사당 역시 증축 과정을 거쳤죠?
네, 1850년에 이르면 미국 영토가 커지면서 연방 의원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많은 의원이 모여서 회의하기에 의사당 건물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들어갔는데요. 의사당이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864년에 이르렀습니다.
네. 네, 의사당은요, 연방 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지만 누구나 또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네. 열린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방청권을 받으면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이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당에 가면 또 미국 50개 주에서 보내온 각 주를 대표하는 조각상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담은 벽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당이 일종의 박물관 같은 역할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보죠.
S is for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대법원 청사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백악관이 행정부, 의사당이 연방의회의 상징이라면 이 연방 대법원 청사는 바로 미국 사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의사당 바로 건너편에 대법원 청사가 있는데요. 그 사법부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네, 대법원 판사, 그러니까 대법관 9명이 생각이 나네요.
네.
대법관이 한 명씩 바뀔 때마다 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미국에서 대법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나 연방 의원들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관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대법원인 거죠.
네. 자, 대법원 청사는 언제 세워졌나요?
네,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한 8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전에는 대법관들이 어디서 만났나요?
주로 의사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의사당을 방문하면 구상원 회의실이라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동안 그 대법관들이 그곳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그전에는 의사당 내 여러 다른 회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 뭐 그런 상황에 대법관들이 불만을 느꼈을 법도 한데요. 엄연히 사법부도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서 이 삼권분립,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때까지 전용 건물 하나 없었다니까 좀 믿기가 힘드네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까지 대법관들은 의사당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법원 청사가 완공된 다음에도 이 옮겨가길 거부한 그런 대법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사당 건너편 타원형의 너른 광장을 앞에 두고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흰색 대리석 건물이 서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의 거대한 기둥 16개가 정문 현관 지붕을 받치고 있고요. 그 위에는 법 아래 공정한 정의란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반대편의 동쪽 현관 위에는 정의, 자유의 수호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욜라 대학교 교수를 지낸 제임스 오헤라 미국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대법원 청사가 세워지는 데는 윌리엄 태프트 전 수석 대법관의 공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many years, the Supreme Court met in the Capitol building.
여러 해 동안 대법원은 의사당을 이용했습니다. 의사당 내 여러 회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일했죠. 그러다가 윌리엄 태프트 수석 대법관이 별도의 대법원 건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대법관들은 따로 개인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다들 각자 자택에서 일했는데요.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다른 대법관들과 의견을 나누려면 사람을 시켜서 이 집 저 집으로 서신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전화가 나온 뒤에는 전화를 이용하긴 했지만은요. 태프트 수석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일과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요. 서로 교류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거죠.
윌리엄 태프트 수석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1909년에서 1913년까지 미국의 23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한 인물입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 예일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21년에 수석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지낸 뒤에 대법원장이 된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프트 대법원장은 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거물로서 인맥이 상당히 두터웠고요. 또 워싱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설득해서 대법원 건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He was Chief Justice Taft. Chose as his architect.
태프트 수석 대법관은 대법원 설계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대법원 설계를 맡길 건축가로 캐스 길버트를 선정했는데요. 건축가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태프트 수석 대법관이 맡았었죠. 캐스 길버트는 당시 도서관과 은행, 연방정부청사 같은 여러 공공건물의 설계를 맡았던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상원의원들과 대법관들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캐스 길버트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요. 길버트가 이를 기반으로 대법원 설계를 했는데요. 당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장래 대법원 직원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대법원 건물은 동서로 117m, 남북으로 길이가 93m에 달합니다. 지상 4층 높이의 이 건물은 1935년에 완공됐는데요. 건설된 지 거의 80년이 다 된 지금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프트 대법원장과 건축가 캐스 길버트의 선견 지명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대법원 청사가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나 설계 면에서나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는 대법원 청사지만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이즈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경우 끝까지 대법원 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버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대법원 청사 건설 계획을 보고 지나치게 웅장하고 또 거대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대법관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새로 짓는 대법원 청사는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된 뒤에도 대법원 사무실에 발 한번 들여놓지 않았고요. 계속 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몇몇 대법관이 은퇴하거나 사망함에 따라서 새로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이들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대법원 청사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1940년대에 이르면 모든 대법관이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몇 년 전에 대법원 청사가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added additional space.
공간을 늘렸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간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도 모두 현대적인 시설로 교체했죠. 1930년대에 처음 대법원 건물이 세워졌을 때는 없었던 기술인 음성 사서함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첨단 전자체기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역시 보완했습니다. 전 지금도 대법원 건물이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청사 안에 들어가 보면 대리석 바닥이 멋진 그레이트 홀, 아주 넓은 방이 있고요. 또 6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은 대법원 심리가 열리는 법정인데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송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라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임스 오헤라 미국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미국 대법원은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 has been the model for the highest court.
미국 대법원은 세계 여러 나라 최고 법원의 모델이 됐습니다. 또 미국인들 생활에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나 정치 철학에 대한 의문 모두 대법원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역사 전반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통과된 의료개혁법의 경우 내년에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실제로 발의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미국인들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루이즈 브랜다이즈 대법관, 이 청사 안에 마련된 사무실에 발걸음 한번 안 했다니까 고집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대법원에 저도 가보니까요. 이 웅장한 모습이 대법원의 권위라고 할까요? 준엄한 법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개인적으로 건물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이 브랜다이즈 대법관의 얘기도 좀 공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뭐랄까요. 그 대법관은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너무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미국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게 대법원 판결인데요.
네.
너무 권위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권위를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앉아있는 자리의 중요성, 또 입고 있는 이 검은색 법복의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Supreme Court,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재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learn the ropes. Learn the ropes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learn the ropes?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s your new job?
So far, so good. I have a lot to learn, though.
Oh, don't worry. It can tak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Yeah, you're right.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how's your new job? 새 직장이 어때? 라고 묻자 제이슨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배워야 할 게 많아.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제가 Don't worry. It can take quit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걱정 마. 원래 큰 사무실에 새로 들어가면 요령들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 라고 하자 제이슨도 내 말이 맞아. 다행히 사무실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s your new job?
So far, so good. I have a lot to learn though.
Oh, don't worry. It can tak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Yeah, you're right.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Today's expression is learn. L-E-A-R-N. Learn the ropes. R-O-P-E-S. Ropes. Learn the ropes. If you learn the ropes, you learn how to do something properly. It may be for a particular job or activity. 단어 learn, learn은 배우다 라는 뜻이고, rope, rope는 밧줄이죠. 그런데 rope, rope를 복수형으로 바꾸고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ropes가 되면 방법, 요령,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learn the ropes 하면 무엇에 대해 제대로 배우다, 요령을 익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Keep in mind that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n both personal and business conversations.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새 직장을 들어간 모양입니다. 제이슨이 제게 자기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하자 제가 걱정하지 말라며 큰 사무실에 일하려면 배울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Don't worry. It can take quit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일을 배울 때 또는 요령을 익힐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learn the ropes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s your new job?
So far, so good. I have a lot to learn, though.
Oh, don't worry. It can tak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Yeah, you're right.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Let's review. If you learn the ropes, you learn how to do something properly. Learn the ropes. Learn the rope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Hello.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델의 헬로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It's so typical of me to talk about myself. I'm sorry. I hope that you will. Did you ever make it out of that town where nothing ever happened? It's no secret that the both of us are running out of time. So hello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a thousand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저장성에서 발생한 예배당 십자가 철거 사건과 관련해 체포 구금된 장카이 변호사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장카이 변호사는 지난 8월 기독교 단체를 도운 혐의로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특히 장카이 변호사는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미국 국제 종교자유특사와 만나기 전에 체포됐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장카이 변호사의 구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퍼스타인 특사는 지난 8월 중국 방문 당시 날로 번창하고 있는 중국 내 기독교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간섭이 덜한 몇몇 지역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여전히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1999년 이후 중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많은 신자들에 대해 고문과 감금 등이 가해진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는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총격과 학살을 예로 들면서 시위자들의 가택수색과 미행은 물론 종교적 표현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한층 엄격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헤이룽장성에서 불법 구금된 파룬궁 신자를 조사하다가 붙잡혀 구금과 고문을 당한 4명의 변호사와 12년간 수감된 장샤우제 목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또 50여 명의 불교 신도들에 대한 거주 등록증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사업장과 가택을 무단 침입하고 구금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1명의 승려와 비군이 신자들이 희생됐던 티베트 불교에 대한 탄압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그 어떤 나라도 국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가로막거나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카이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인 종교 활동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은 즉시 풀려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이런 종교 자유의 원칙에 대해 국제사회는 수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